데살로니가전서 5장 4, 5, 6, 7, 8절 본문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17살 난 아들은 부모의 대화를 통해 다음날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곧 우리 이사 갈지 몰라. 17살 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7살 난 아들은 똑같이 부모가 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 부모의 대화가 이사 가야 된다는 개념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어느 언덕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내년 여름에도 또 오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판다는 것이 이사를 간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살짜리 얘기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압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 정상입니다. 17살 난 아들이 부모의 대화를 가늠하여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영적 이해로 마지막 때를 살면 도둑 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경험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실 전에는 우리도 어둠의 지배를 받았는데 주 예수를 통해서 그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에 주님께서 쓰신 비유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영적 이해가 없는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지구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호흡할 수 있는 대기권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는데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 다릅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몰라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뒷면의 무대는 빨간 커튼으로 쳐져 있고요. 6명의 여학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여학생은 흰 옷을 입고 있고 3명의 여학생은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관찰자들에게 지금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했는지를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제 이게 관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분 동안 시간이 경과합니다. 관찰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흰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6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실험을 주관한 사람이 관찰자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1분 사이에 뒤에 있는 커튼이 빨간색에서 그린색으로 바뀐 것을 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두 번째, 혹시 이 1분 사이에 검은 옷 입었던 여학생 하나가 퇴장한 것을 아셨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질문. 그 여학생, 검은 옷 입은 여학생이 퇴장하는 순간에 고릴라, 검은 고릴라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퇴장한 것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사실 이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동영상 자체, 실험 자체가.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이제는 흰 옷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것을 세지 않고 전체를 보니까 고릴라도 보이고 뒤에 커튼 바뀐 것도 보이고 여학생 퇴장도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세계에 우리가 눈을 열면 감지할 수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화 주제는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4절, 5절에 어둠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밤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지만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동일하게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이 뜻입니다. 6절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신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적 깨어있음의 상태가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명령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명령입니다. 의식적인 선택, 깨어있는 것, 주님의 영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나의 선택입니다.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동적으로 하면 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24장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계속해 오는 동안에 마지막 때와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중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하면 아, 여름이 가까워 왔네 라고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든 인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가 오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재림을 하실 그 날짜는 지난 시간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고 그 날짜를 알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합당치 못하다.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다가올 때 그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24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사랑이 식고 불법이 행해지고 미혹하는 일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처치에 일어나고 너희를 환란에 잡아주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볼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바다에도 그전과 다릅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될 때 뭐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알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즉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도 지금 내 삶 주위에 환경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흰옷 입은 여학생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릴라 안 보일 리가 없어요. 고릴라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흰옷 입은 여학생의 공 패스하는 수에 그 숫자를 헤아리는데 몰입해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을 조금 더 이스라엘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로 인정받고 독립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생성되기 전에 1800년 동안 이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닌 백성들은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땅이 없고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해왔더랬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1800년이나 지나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역사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지목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성품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낱낱이 적혀있는 다양한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데 시간 할애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이곳에 좀 더 많이 배치해서 자세하게 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66장 8절의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스라엘 이 나라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것이 일어나기 전 2500년 전에 아직 유다는 예루살렘이 도성이라고 하는 큰 다윗의 성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는 그들이 자랑하는 이 도성이 파괴될 것이며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나라 없이 지낼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일시에 한순간에 탄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탄생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치 역학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내가 눈을 감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그곳에 흥미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읽어나가면서 역사를 재조명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 그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그것을 초월하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아가게 되겠죠. 지금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성도는 물 위에 떠 있는 선박과 같아야 됩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맞닿아 있지만 세상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침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물과 분리해 있는 존재는 아니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이 회사에 일을 하고 동료로 식사하고 대화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종교적인 냄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상한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무언가로 불편하게 만드는 지혜롭지 못한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요, 임무 수행 중임을 잊지 마십시오. 뭔가 임무 수행 중이라는 것. 자, 7절 가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죠.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취하고 잠자는.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에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술 취하는 것과 밤에 잠을 자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적용하면 술 취한 경우에 분별력을 잃고 깨어나면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 취해서 한 어떠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경우에, 자지 말아야 될 때 잠을 자는 경우에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을 당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내리면서 사는 그 기간을 한 6, 70년 보자고요. 선택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선택들이 나의 영원한 가치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분간 저지른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10년간 감옥살이를 한다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10분간 이 행위를 절제하겠죠.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 예화가 우리 삶 가운데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내리는 10분 정도의 시간 하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어떤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 파장을 미칠 것,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10분은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10분이 좌우할 영혼 가운데서의 위상은 큽니다. 그래서 10분을 내가 선택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요. 영혼이라는, 자신의 영혼이라는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것은 지혹지 않습니다. 7, 8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5, 6, 7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무엇을 근거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문맥과 관련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이미 그들이 성도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걸까요? 왜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주고 한 거야. 왜 그토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껴야 될까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한답시고 이러한 것을 확보해야 안심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적 눈이 감겨 있어서입니다. 영적 눈이 감겨 있으면 다가오는 미래의 영광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그 재미보다 손으로 만져지는 현금의 촉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해서 밑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의 영적 눈이 열려 있도록 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내 영적 눈이 열려있게 하시옵소서. 내 눈이, 육체적인 눈이 시력이 좋지 않으면 사물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영의 눈,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마음 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두우면 내 영혼과 관계되는 것에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후회할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눈 밝혀주십시오. 영의 세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의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할 때 이 눈이 보는 그 시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강론하면서 설교 후반부를 채우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방탕복이, 호심경, 호, 보호한다는 것이고, 심, 마음 심정을 해요. 심장을 보호하는 쇠붙이, 그런 뜻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방탄복.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헬멧으로 바꿔주십시오. 아, 보호 장비인데요. 왜 이런 장비가 등장할까? 아하, 전쟁 상황이구나. 언제는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역사상 있었던 거대한 차원의, 거대한 스케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이 달린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될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영혼이 걸린 성패가 좌우하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 영혼이 걸린 어떤 이슈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 초자연 세계가 함께 모두 다 동참하는 차원의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천사들, 사탄, 하나님 다 동참합니다. 세상, 교회, 이스라엘, 다양한 종교, 철학, 정치, 경제, 군사, 지도자들 전부 다 망라합니다. 가장 큰 스케일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호심경, 옛날 성경은 흉배라고 했는데요. 방탄복을 이렇게 준비해라. 어떤 방탄복이냐? 사랑과 믿음이라는. 방탄복은 무엇을 보호한다고요? 심장.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왜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심장을 지킬까? 왜 심장을 지켜야 하나?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적 심장마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고 성경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일단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연결 또는 접속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접속, 하나님과의 연합. 마지막 때는요, 그분과의 연합이 없는 개인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십자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서 누가 끊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과의 연합을, 그분과의 접속을, 연결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홀로 있으려고 하는 나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평화의 때에는 그것이 그 위험이 느껴지지 않지만 다가오는 전쟁의 때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자원이 있으세요. 그분의 권능과 자원. 근데 그것이 그분과 연결을 통해서 내 것이 됩니다. 언제요? 마지막 전쟁의 때. 오늘도 다가올 적대적인 환경은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호흡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원 공급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결이 된 사람은 즉 믿음이 그 심장을 보호하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누가복음 21장도 마지막 때와 관련한 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담고 있는 그 챕터예요. 21장 전체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저것은 어디에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심장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 세계관을 조금 넘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상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이 무르익어간 차원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예수를 영접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연결된 접속된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작동하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나를 주장하는 무엇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나의 생각을 자꾸 체면 상태로 만들어서 아 이제 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떤 무엇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세상에 임할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기절하는 일까지 속출할 때도 시편 46편 2절 3절에는 달리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7절에 시편 46편 7절 저는 암송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시편 46편 7절을 발견했어요. 저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새게 되었구나. 와, 짧지만 강렬하다. 나중에 46편 전체가 있는 문맥을 쭉 읽어봤는데 그게 우리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 짧은 시편 가운데 이 두 구절이 이 한 절이 반복이 되거든요. 두 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체면을 걸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엄연하게 현실로 두려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염두에 두었던 어떤 경제 시스템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내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무언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방탄복은요 필수적으로 마지막 때 착용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이런 식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너 먹고 살 것이 없을 거야. 고통 가운데 너는 벌어지겠지.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조상이 되고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그 목소리가 나를 몰아갈 것이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발이 그 존재가 불이 내리시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넘어집니다. 내 속에서 뱅뱅 도는 이 목소리,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들, 그것이 종합해서 나에게 여파를 미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자, 이렇게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리 듣고 먹고 살 것이 없을 거라고 넌 큰일 났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저라면 시편 34편 10절을 붙잡겠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 젊은 사자는 히브리적인 의미로 가장 프라임한 상태, 가장 사냥 능력이 강력한 ferocious,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닥치면 어떠한 그 포획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그 프라임한 상태의 사자를,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냥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이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황폐화 되었으면 이 말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한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세상 경기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행복 레벨이 좀 더 같이 올라가고 세상이 우울하면 같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유하지 않는 것 아시잖아요. 또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환난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증오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상상한 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누가복음 21장 16, 17절에 너희는 환난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목배임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제가 지어낸 걸까요? 성경에 있는 걸까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아, 저는 아니겠죠. Who said that?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세기에 있었던 사자밥이 됐던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 마지막 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다른가요? 단지 우리가 좀 더 풍요를 누릴 따름이지. 그 형제들, 사자밥이 됐던 그 형제들 영원한 나라에서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면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연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말이 우리 귀에 들릴 때 무서움을 조장할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자애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문맥을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한 존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우연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계시네. 아니요. 저와 여러분 부모인 이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하고 아이들과 관계도 좋고 이렇게 할 때는 관심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관심을 덜 주다가 이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오거나 아이들에게 맞고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둡니까? 위기 가운데 훨씬 더 애잔한 마음으로 그에게 향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깝게 우리를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순교하는 것과 공급해주는 이것이 공존한다는 게 이게 뭔가 이유를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순교의 특권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순교는 특권이라고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성은 특권이에요.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돼. 32,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만 의식하라는 내가 너의 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스터가 되어서 너 삶을 지휘하도록 해다오 이 말이에요. 자, 그 두 번째 방탄복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도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호신경을 착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이웃을 향한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차원 앞의 단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나의 심장을 보호하는 방탄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깊은 차원의 계시를 이야기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성경이 나오고요.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도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차원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출렁이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의 차원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내면에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을 침몰시킬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제가 아가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에 여기에 우리가 정통하지 아니하면 그대한 무기 하나를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 명심하십시오. 이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라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뭐요? 멸시를 받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들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을 구출의 기대의 헬멧,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승리를 한다는 소망, 바로 그것을 헬멧으로 써서 생각을 보호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구는 생각 보호예요. 전 세계가 침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아주 암울한 시기가 전개될 거예요. 그런 조짐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큰 기대감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헬멧 착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21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 이제는 끝장이 났다는 말이 곳곳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처형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절망으로 다들 머리 숙이고 있을 때, 그때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이 투구는 어떻게 쓰라고요? 누가복음 21장 26절 그 다음 절이 28절인데 세상이 침몰할 것처럼 교회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양상으로 절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을 때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망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라. 기다려 온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라.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성령의 난 Your Redemption, 그토록 기다려왔던 어떤 완성의 날이에요. 로마서 8장 1은 이것을 우리 몸의 성령 곧 구원 완성 의미합니다. 몸의 성령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시간대 중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라고요? 동트기 전에 새벽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이 세상에 가장 어두워지는 그런 때가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이제 바로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광의 소망 가운데 그때 진정한 경배가 터져나와야 되고 진정한 감사와 감격적으로 내 주님을 맞이할 그때를 손 벌려서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